오늘 우리 또 그 사도행전 말씀을 성서일과에 따라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줄여 얘기하자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는 귀족적인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는 장면 말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정도일까요? 그래서 좀 이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서에 숱하게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사람들은 논란을 벌이지요. 우리가 지금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물음들이 계속해서 제기됩니다만, 이 이야기가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됩니다. 빌립보에서 과연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 주석가들은 사도행전에서 해석하기 가장 곤란한 본문이다. 사도 바울 얘기가 있는데 기적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이 이야기는 참 해석하기 곤란한 본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그 기적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성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의 그 참뜻에 접근하는데 거기서 빗나가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실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그 참뜻을 접근하는 데서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기적 이야기가 전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갇혀있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문들이 열렸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갑작스런 그 사태를 알아차린 간수는 깜짝 놀랍니다. 틀림없이 죄수들이 이쯤 되면 다 탈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듭니다. 문책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지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동안 뭐 했느냐 이렇게 문책을 받을까봐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그대로 있어. 말하자면 당신이 문책당해야 할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 극적인 사태를 경험하고 이 이방인 간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기적 이야기의 진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의 자유함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옥의 장벽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장벽 안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장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애초부터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신들에게 채워진 수갑과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 사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이미 없는 장벽이기에 그 장벽을 넘어서는 것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그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감옥의 장벽은 사도의 일행을 불온하게 여기는 당국이 그어놓은 선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물리적 차원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유함을 누렸다는 데 이 이야기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적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에게 감옥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이야기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이야기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화된 이야기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방인 간수의 놀람, 그 역시 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일반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이감을 나타내줍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일반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을 믿었고 또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믿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피터, 디아나, 이시스, 미트라 등등입니다. 이 신들은 자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했고 재관들에게 돈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마치 인간들처럼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펼치시고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윤리관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당시 그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축제를 위해서 그 축제 비용을 징세당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와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그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거나 섬에 유배된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음식과 약을 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무덤에 묻힐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수들에게는 자비로 관을 사서 매장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펼치는,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당시 지배체제의 당국자들에게는 불온한 것으로 여겨졌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지배체제든 그 체제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군말 없이 그 체제를 용인하고 순종할 때야 비로소 그 체제는 지켜집니다. 로마의 국법을 따라야 하고 그 체제를 뒷받침하는 세계관, 다시 말해서 그 종교를 따라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슬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체제가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유롭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억압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봉독자가 이게 본문 말씀 중간 토막밖에 아닌데요? 잘 보셨습니다. 미처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연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도시 빌립보에서 귀신이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자 노예입니다. 그 여자 덕분에 그 주인들, 성경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했는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얘기하면은 회사 같은 모양을 취했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런 사람을 부리는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을 암시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인들은 이 여자 덕분에 아주 돈벌이를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에 희망이 사라진 것에 분격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힌 사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귀신에 붙들린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해준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격분한 것은 그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자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종으로, 죄인으로 얽어매 놓아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사한 바울의 행위는 그들에게 당연히 체제를 교란시키는 불온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자신들을 불온하게 보는 시선과 그 시선에 따른 체제와 감옥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에 붙들린 사람에게 치유를 선사하고 바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나 그 상황에 아랑곳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5.18 광주민중항쟁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폭력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러게 그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숭고한 희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걸음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무시무심한 총칼 앞에서도 굴종하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총칼 앞에 쓰러진 사람들을 내 몸 돌보듯이 보살피며 함께 했던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지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고서는 그 진실을 그렇게 예고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5.18 광주항쟁 39주년을 맞으면서 그 의미를 더 새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여정에 광주를 포함해서 그뿐만 아니라 숱한 이 시간에 하나하나 헤아리기 어려우리만큼 숱한 그 저항의 역사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주역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고 싶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 이후 그 여정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음미하면서 내내 떠오르는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잠깐 스치듯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분 가운데 한 분이 박형규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분 사실은 소시적에 가장 존경하는 신학에 입문했을 때 일종의 롤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 근데 공교롭게도 또 2주기를 맞이해서 이분의 신학사상을 정리하는 역할을 제가 맡게 돼서 요즘 박형규 목사님의 그 행적과 그 사상에 푹 빠져 있어서 더더욱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아마도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한 그리스도인 선각자 가운데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잘 알려진 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대본에 문익환 목사님이다 이렇게 아마 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교회를 각성시키고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가난한 민중들의 현장에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에 헌신을 다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박형규 목사님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한국의 보네퍼 하면 다 알지요? 저는 사실은 제가 기억이 새로워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만 저는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보네퍼 목사님을 맨 처음 소개받은 게 바로 박형규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행동하는 신학자요. 또 위대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보네퍼 목사. 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마르틴 니멜로 목사. 한국의 니멜로 목사. 니멜로 목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시기를 떠올리면 알 겁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덮쳐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쭉 이어지는 아마.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그들이 노동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자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유명한 그 시의 주인공. 나치에 저항하고 보네퍼와 더불어서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보네퍼, 한국의 니멜러, 이렇게 박형규 목사님의 별명이기도 한데요. 뭐 정당한 그런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마 비장한 어떤 한 위인의 이미지만을 연상하기 쉬울 겁니다. 네, 이분과 삶을 함께했고 기억한 분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 가운데서 가장 공통되는 것은 한마디로 집약하면은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천하의 춤꾼이요. 얼마나 저도 다 그 직접 한 일. 누구에게나 장애 없이 대하는. 그렇게 감옥을 5번 이상 드나서렸으면 늘 비장하게 살 것 같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유머로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그런 분으로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박형규 목사님은 1973년 이른바 남산부활절연합예배에서 당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린 사건으로 내란 예비 음모죄라는 제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1972년 유신이 이루어지고 가장 첫 번째 포문을 여는 분이 우리 교단의 역시 은명기 목사님이 설교해서 비판을 했다면 공중에 만천하에 공공연하게 비판을 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왕을 돌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호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계획한 것과 달리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현수막을 남산부활절에 10만 명 가까이 모인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 가운데 박형규 목사님과 그 젊은 전도사님들이 가서 현수막을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기로 했는데 못했습니다. 유인물 몇 장 헌금 바구니에 넣은 것으로 미수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박 목사님께서 가난한 민중들의 현장에 함께하며 젊은이들을 그 현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불운시해서 족쇄를 채우고자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후에야 6월달에야 수사를 시작을 했고 사람들을 엮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놀랍게도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그 저항운동의 출발점이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실패했던 사건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 이후에 대학생들도 저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언론인은 평가하기를 유신 정권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 박정희의 가장 큰 실수. 아니 로마 제국도 맘대로 하지 못했던 기독교의 순교의 그 행렬을 시작했는데 그걸 박정희가 손대는 순간 박정희는 종말을 예고받은 거였다. 다른 역사가도 또 평합니다. 박형규 목사와 그 이듬해 천주교의 지학순 주교를 구속시킨 것은 박정희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역사가들도 평하고 있습니다. 박형규 목사님은 수례하기를 이거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전혀 자기도 계산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박형규 목사님은 그 사건 이래 각가지 제목으로 다섯 번 이상 물론 숱하게 조사받은 것까지는 그보다 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감옥에 갇히면서도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교회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박경규 목사님은 그 주모자로 오늘 5.28 39주년입니다만은 그 사건에서도 내란 음모로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각가지 방법으로 굴복시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교회 내분을 조장해서 박형규 목사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시도하게 됐습니다. 보안사에 의해서. 그러나 오히려 그 교회 이름이 서울제일교회였습니다만 박형규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 앞에 하늘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고 그러니 온 세계를 교회로 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와서 이 교회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다. 길거리에 서 있는 이 온 지구 자체를 하나의 교회로 삼고 있는 가장 큰 교회라고 평했을 정도로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7년 동안 그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정을 기록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폭력을 이기는 자유의 행진 이런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얘기와 일화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수시로 감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기를 저 목사 아닙니까? 교회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네 하는 그 절감을 하게 됐고 젊은이들이 민청학년 사건으로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목사님 우리 언제 나갑니까? 이 박 목사님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가면 더 좋고 안 나가도 좋고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그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나가면 더 좋고 안 나가도 좋고 불의한 권력이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두면 가둘수록 저항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침묵시키려고 하면 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박형규 목사님이 구속되자 온 나라의 교회가 목소리를 높였고 세계의 모든 교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브라우닝상이라고 옥중에 있을 때 여러 분야의 상을 수여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갇힌 사람들은 오히려 감옥에서 휴식과 더불어서 깊은 공부와 성찰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으니 그것도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염려했던 서울교회는 더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안 나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형규 목사님은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절대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도 진술했고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그렇게 수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나 교수들 성경 제대로 가르치면은 내라는 못대로 들어가니까 주의하시라고.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다시 말해서 사랑을 펼치는 것은 자유와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설은 그 진실을 믿는 이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조건도 그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 그 자체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3말하건대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곧 자유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자유함에서 숱한 신앙의 성각자들의 그 자유함에서 우리는 그 진실을 제삼 깨닫습니다. 자유 땅똥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그 오염된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갈망하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폭도로, 괴물로, 광수로, 광주에 수상한 사람들이라고 광수로 모으는 그 자유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같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염된, 그야말로 그 의미를 상실한 그런 자유일 뿐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자유, 우리를 속박하는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자 하는 행동의 자유,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자유를 실현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시 눈을 얘기합니다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강박관념에 매여 있다면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말씀의 진실을 새기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